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 냈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주의 첫날 아침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이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에는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67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어떤 정신 수양, 또 인격 수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지는 거,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여러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와 있고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모세의 믿음의 포인트가 뭐였냐 할 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야말로 세월이 가서 그한살두살 먹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려 깊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그 순간이 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만 볼 때에는 삐소리 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아까 삐소리가 날때 제가 이명이 왔나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 고음을 잘못 듣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만 볼 때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고역을 당하는 그 장소에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없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다. 이제 거기 보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구출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구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했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장소에 나갔던 것인데 그렇게 나가기까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궁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노예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험난한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갔다가 자기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다 실패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나간 행위 자체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할 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이게 뭔가 할 때,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것 같은 동일한 방식의 그 고난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고난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결단하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의 또 바탕에 모세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걸 믿었다. 주님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영원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어서 그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칭찬하시는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니까, 자, 믿음으로 그는, 이 모세는 왕의 진노를, 이 왕이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왕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파라오가 모세에게 진노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최소한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 40세 때, 그렇죠? 모세 40세 때에 모세가 이러한 모든 인식,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 구출자로 선택하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 혈기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관리자를 쳐서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 소식이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갔을 때 파라오가 어땠죠? 파라오가 그야말로 진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형시키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파라오가 진노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말씀하는 이게 그때를 얘기하는 거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는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발적으로 뭔가 이집트의 모든 그 기득권을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도망간 거예요. 그야말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렇죠? 그 스데반이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망을 갔다. 예. 그러니까 이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번이 언제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장인의 그 양떼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시지요. 광야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땐 기가 확 죽었죠. 처음에 그 40세 때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제 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에 가서 이렇게 전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전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어 표현으로 이제 Let my people go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어권에서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게 많아요. Let my people go 하는 노래도 있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렇게 얘기해도 파라오가 안 보낼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파라오가 내가 아는데 파라오가 마음이 완고해서, 너가 그렇게 전해도 안 보낼 거야.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재앙들을 이집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모든 물 근원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때 온 세상은 이제 이집트 전역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그것도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 동안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흘 동안 해가 안 뜨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좀, 구름에 가렸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캄캄한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된다. 이건 그야말로 극심한 공포. 이건 정신병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까지도 안 보냈어요. 근데 이 재앙이 오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게 이제 몇날 며칠을 갈지 알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흘째 됐을 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야, 니들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다는 게 뭐였냐면, 가축들은 너희 가져가면 안 돼. 가축은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재산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안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그동안 일구어놨던 그것을 한순간에 잃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다 놓고 가. 사람만 너희가 뭐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만 가서 섬기고 와. 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축 모두 데려가야 합니다. 모든 가축을 우리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모세가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게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이제 떠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떠나고,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 얼른 꺼져. 너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그땐 죽어? 그거잖아요. 그죠? 넌 그땐 정말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다시 볼 때가 아니라 그 즉시에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안볼 겁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그 즉시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모든 그 협박, 위협, 공포 이것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국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열 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 선포하러 들어갈 때부터 사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파라오가 누굽니까? 그 당대에 어쨌든 최강대국에 속해 있는 그 국가의 왕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보죠? 요셉의 그빵 굽는 관원과 잣 맡은 관원 얘기에서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잘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복권시킬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빵 굽는 관원은 죽잖아요, 결국. 예, 그게 파라오예요. 예, 모세가 40년간 파라오의 궁궐에 있으면서 그 권세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처럼 추앙받으면서, 그야말로 신이죠. 파라오는 이집트에서는 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궁궐에는 파라오의 경비병들로 가득하고 모세는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간게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냥 함께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행했고, 엄청난 기적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가 두려워할 게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 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군대가 내 옆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내 눈에 앞에 당장 보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지금 그 모든 경비병이 이렇게 늘어선 그곳에 지금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모세 자신과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건내 믿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1초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1초 후에는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죽음의 공포, 위협, 이것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낸 것, 그것을 성경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 이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설명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He forsook 이집트, 이집트를 버렸는데, 콤마, not fearing the wrath of the king.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집트를 버렸는데 거기 다음에 이제 콜론 하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for가 있어요. for가. for 왜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며 견뎌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흠정역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for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를 거기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예,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for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성경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보면 살아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빛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또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람이 맨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냐? 그 하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영광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 너 하나님 믿어?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게 만화 영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더러 여러분 제 앞에 제 입 앞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뭔가를 이렇게 뒤에다 숨겨놓고 여러분 제가 이 제 손에 뒤에 이 리모컨을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보이는 걸 추구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추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다시 모세 얘기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이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 파라오의 경로 앞에서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 두려운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운 감정, 그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하나님 어제도 기적 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아,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지팡이 내려놓으니까 뱀 되고 뱀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 넣으니까 나병 됐다가 다시 빼니까 하얗게 되고 아니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갖고 그냥 그 다 하셨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들어갈 때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 삼엄한 그 분위기와 살벌한 분위기와 그 음침하고 그 이집트의 그 이방신들 섬기는 그런 곳들이니 얼마나 그게 음습하겠어요. 예,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그냥 이게 그 머리털이 쭈뼛 서지 않았겠어요? 그게 인간의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두려움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스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쭈뼛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그거 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까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Endure, 견뎌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안 느꼈기 때문에 안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견뎌낸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의 감정을 안 느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이 오히려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낸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일들은 뭐 거의 매순간 닥칩니다. 그게 돈 문제가 됐건 우리 건강 문제가 됐건 인간관계 문제가 됐건 뭐 정신적인 피폐함이 됐건 어떤 외로움이 됐건 어떤 욕망이 됐건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밀려오고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 공포에 휩싸이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 거 그게 죄는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 순간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건 감정이죠. 그러나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느껴져.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건 왜 그래요? 믿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예. 여기에 이제 조금만 보충 설명하자면, 그럼 어떻게 견뎌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냐. 아, 여기 보니까 모세의 경우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인비저블한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함으로써 견뎌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도 또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며.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며.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또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며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핏 보면 이거 두 개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왜?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보면 너가 죽는 거야. 너가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시도조차 하지 마. 이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그분을 보는 것처럼 너가 하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어떤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계시고 내 앞에, 내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걸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모순은 아니고 보는 어떤 감각기관 자체가 다르다. 사람은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게 사실은 더 확실한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루션이라는 거, 그 왜곡, 착각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 그 현상이 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눈으로, 내 물리적인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예,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명령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다. 자, 이것을, 이러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다윗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이 표현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 부패한 죄인들은 뭘 원하냐면 보이는 걸 내 눈앞에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상, 동상 이런 걸 세우는 거예요. 부처상, 마리아상, 아르테미스상, 비너스 여신상, 주피터상, 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성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는 그게 부처고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인데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 모셔놓고 내가 내 앞에 주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얼핏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봤는데 로마의 어떤 군인이 자기가 이렇게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작은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렇게 꺼내나 봤더니 요만한 신상이에요. 그 신상들을 꺼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비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 심성에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세워놓고 내 눈앞에 세워놓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얘기한 걸까요? 다윗이 자기도 뭔가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그런 신상 하나를 자기 앞에 세워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 물리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Omnipresence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 안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을 항상 제 앞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상을 갖다 놨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앞에만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 순간 제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모세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 볼 수 없는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것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거 아무나 아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 될 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되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 눈앞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모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 설명하기를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 볼 수 없는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그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언제나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그 삶, 그 삶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 모세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눈으로 우리의 이 실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이 반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자,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런 걸 안 하고 이 성경책을 딱 덮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덮어놓고 뭘 추구하냐면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그 귀 기울이는 게 뭐예요? 누가 천국에 다녀왔대더라. 천국에 가보니까 뭐가 하나님이 그냥 번쩍번쩍하는 의자에 앉아계시고 이 온갖 들판은 그 꽃들이 만발한데 맨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들어보면 지옥도 똑같죠. 갔더니 뱀들이 득실거리고 다 맨날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려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심리 자체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다 뭐예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고 싶다. 뭔가 나한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하나님 내 안에 또는 내 앞에 계신가 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예.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삶인데 다윗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내가 항상 주님을 제 앞에 모셨나이다 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우상세월한 얘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우리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 순간에 이 말이 좀 떠오르셔야 돼요. 아마 저도 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극심한 공포의 순간이 되면 안 떠오를 가능성이 더 많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공포의 순간 주님을 제 앞에 모셨나이다. 그 기도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